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 동부 시간으로 어젯밤 화상 방식의 첫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이날 3시간 넘게 진행된 회담에서 중국의 인권과 타이완 문제, 무역 관계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회담 직후 낸 보도자료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솔직하고 직설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환영했다며 인권과 경제 분야에서의 경쟁, 중국의 타이완에 대한 증대된 이해 등에 대해 시 주석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동맹과 우방과 함께 이해와 가치를 계속해서 옹호하면서 자유롭고 열려있으며 공정한 국제체제를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광범위한 국내 투자에 주력하면서도 동맹, 우방과 공동전선을 펼쳐 이 시대의 도전들에 대해 맞선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시 주석에게 강조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 주석의 발언을 조명하면서 시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양국은 세계의 양대 경제대국이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마땅히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시 주석은 양국은 마땅히 상호 존중, 평화 공존, 협력 공영을 해야 한다며 자신은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공식을 형성하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양국 관계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발전을 이끌길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다소 조절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백악관 보도자료에서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한다면서 타이완의 독립에 반대하며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거나 현상을 변경하려는 일방적인 시도에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에 대해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최대한의 성의와 최선을 다해 평화 통일의 목표를 이루려 하겠지만 만약 독립 분열 세력이 도발하고 레드라인을 넘으면 부득불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최근 이란 군 헬기가 오만만을 향해 하는 해군 상륙정 SX호를 향해 초근접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란 해군 소속 헬기가 지난 11일 매우 위험하고 비전문적인 태도로 기동했다며 SX호의 23m 이내까지 접근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수면 위로 3m가량 떨어진 상태로 저고도 비행을 하면서 SX호 주위를 세 차례나 돌았다며 이 같은 기동은 당연히 긴장과 오판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국영 IRN의 통신은 이날 미 국방부 대변인의 설명에 대해 영내 불법적인 미군 주둔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미 국방부 관계자는 VOA에 이번 초근접 비행은 호르무즈 해협을 항해하던 SX호를 향해 복수의 이란 무인기들이 근접 비행한 지 일주일 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난 2일 복수의 이란군 소속 무인기가 SX호에 약 1500m까지 접근했으며 위험한 상호작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미사일로 자국의 위성을 파괴하는 실험을 진행한 데 대해 극도로 위험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레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기자회견에서 오늘 오전 러시아가 자국 위성 중 하나를 겨냥해 신중하지 못한 요격 실험을 진행했다며 러시아의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동이 우주의 장기적인 안전성을 위태롭게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우주 무기화에 반대하는 러시아의 주장은 위선적이라는 점이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미 당국은 이번 위성 파괴로 1,500여 조각의 우주 파편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국제우주정거장에 근무하는 요원들을 언급하면서 생성된 파편은 향후 수십 년간 모든 국가 안보와 경제과학적 이해에 필수적인 위성이나 국제우주정거장, 우주비행사를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국제우주정거장에서는 미국 국적 4명, 독일 국적 1명, 러시아 국적 2명의 우주인이 탑승 중입니다. 한편 러시아 연방우주국 로스코모스 측은 파편으로 인해 우주정거장 승무원들은 우주선으로 대피했고 파편은 우주정거장 궤도에서 벗어나 현재 우주정거장은 안전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16일 화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방부 부차관보는 실질적 대북조치가 준비되어 있다면서도 위협행위는 간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웬디 샤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 이번 주 한국과 일본의 외교차관과 워싱턴에서 연쇄회동을 가집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국과 한국이 공동으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에 중점을 둔 인도-태평양 영내 다자간 협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4도, 최고는 5도에서 15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하며 실질적인 구체적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미 국방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북 제재 이행을 계속할 것이며 북한의 위협적 행동에 대해서도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외교를 최우선 도구로 생각할 것이지만 동시에 동맹과 파트너에 대한 약속 이행을 분명히 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뒤처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리처드 존슨 미 국방부 대량살상무기 담당 부차관보가 밝혔습니다. 존슨 부차관보는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와 한국국제교류재단이 15일 공동 주최한 미한 전략포럼 2021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존슨 부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접촉에 관심이 있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We've made very clear our interest in reaching out. In the meantime, if we're not getting feedback from the DPRK,
하지만 북한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코로나가 주요 요소라고 이해한다면 영내 전략적 안정을 유지하고 동맹과 파트너를 보호하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다른 것을 해야 한다고 존슨 부차관보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느 쪽이 옳은 길이든 계속 나아갈 수 있기를 고대할 것이라며 성김 대북특별대표 등 국무부가 동맹과 파트너와 협력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존슨 부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일괄 타결이나 전략적 인내가 아닌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하고 이에 열려있는 실용적이고 잘 조율된 접근법이라는 점도 거듭 밝혔습니다. 또 이런 접근이 미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 배치된 병력 등의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존슨 부차관보는 그러면서 외교를 포함한 실용적이고 조정된 접근법을 추구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유엔의 제재 체제와 미국의 양자 제재를 유지하고 완전히 이행하기를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Practical, calibrated approach that is including of and inclusive of diplomacy as our first tool of resort that we cannot give up on at the same time fully implementing and making sure that we are upholding the UN sanctions regime and US bilateral sanctions.
제재는 위협을 감수하고 방지하며 확산에 대응하는 도구이지 징벌의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존슨 부차관보는 한국을 비롯해 호주, 캐나다, 프랑스, 일본, 뉴질랜드, 영국 등 7개국이 UN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런 활동이 북한의 불법 정제유 수입을 막고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으로부터 나오는 불법 수익원을 차단하는 데 기여한다면서 이런 노력은 지속될 것이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북한의 위협을 무시하면서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전략적 인내와 유사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우리는 지금 다른 상황에 있다면서 우리는 외교를 포함해 잘 조율된 방식으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You know, we're prepared to take practical steps in a calibrated manner including diplomacy and I think if you look at the work that
존슨 부차관보는 성김 대표 등 국무부의 활동을 거론하며 이것은 우리가 특정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협상 상대가 필요하다며 북한 측의 호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지적했습니다. 최종권 한국 외교부 1차관은 이날 기조의 연설에서 우리는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환상을 가진 적이 없다며 평화 프로세스는 길고 고되며 고통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평화 프로세스 과정에서 뒤를 돌아보거나 의심을 품을 수 있다면서 북한을 궤도에 계속 둘 수 있도록 하는 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Framework. That can keep Pyongyang on track.
최 차관은 전체 프로세스에서 누구도 쉽게 떠날 수 없는 구조를 고안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그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과 이룰 수 있는 것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북한에 제시함으로써 프로세스를 고수하는 게 최선이라는 점을 북한에 확신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평화체제는 남북 간 정치관계, 군사적 신뢰구축, 경제, 사회교류 등 한반도 미래를 규정하는 일련의 규범과 원칙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종전선언은 비핵화 협상과 평화의 장을 열어 남과 북, 미국의 새로운 질서의 윤곽을 그릴 의미 있는 입구를 보여줄 것이라며 무엇보다 전쟁을 끝내고 평화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우드로 윌슨 센터의 수미테리 한국 담당 국장은 미국과 한국이 종전선언을 포함해 대북 관여 방안을 협의하는 것은 중요하다면서도 종전선언의 효용성에 대해선 회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I'm highly doubtful because one thing that we did, you know, one good thing that came out of the Hanoi summit is that we understand what Kim wants.
하노이 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것은 상당한 제재 완화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제재 완화에 대한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이 북한의 협상 재개를 유인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수미테리 국장은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향후 6개월 동안 북한은 미사일 발사 등 도발과 평화 공세를 번갈아가며 시도할 수 있으며 김 위원장이 협상 재개에 관심이 있다면 평창 동계올림픽 때처럼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좋은 장소가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전략적 목표는 변하지 않았다며 북한은 국제적인 핵 보유국 지위와 동맹의 분열을 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윤영관 전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은 미국과 북한의 정치적 관계 변화에 초점을 맞춘 새롭고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So my position is that we need to take a new approach, a kind of bold approach.
미국과 북한의 정치적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한 신뢰가 형성될 수 없고 낮은 수준의 신뢰관계에서는 새로운 핵 합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북한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윤영관 전 장관은 종전선언 등과 같은 한두 개의 조치만으로는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며 상호 연락사무소 개설, 인적 교류,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양국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장관은 현재와 같은 교착 상태가 지속될 경우 북한은 내년에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고 그럴 경우 미국은 강력한 대응 외에는 선택지가 없을 것이라며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과감한 접근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 이번 주 한국과 일본의 외교차관과 워싱턴에서 연쇄회동을 가집니다. 미한일 외교차관이 만나는 것은 약 넉 달 만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일본 도쿄에서 미한일 외교차관 협의회가 열린 데 이어 이번 주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연쇄 회담이 열립니다. 레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웬디 셔먼 부장관이 17일 국무부에서 일본과 한국 측 대화 상대들과 만날 예정이며 16일에는 한국 측과 양자회담, 18일에는 일본 측과 양자회담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When it comes to Deputy Secretary Sherman's upcoming meetings, she will hold a trilateral meeting as you alluded to with her Japanese and ROK counterparts on
한국에서는 최종건 외교부 1차관, 일본에서는 모리 다케오 외무성 사무차관이 참석합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동아태 차관보가 7일에서 12일까지 한국과 일본을 방문했다며 두 나라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are two of the United States' closest allies, and our cooperation is essential to tackling today's most pressing challenges in the region and around the globe.
프라이스 대변인은 일본과 한국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들이며 우리의 협력은 영내와 전 세계에서 가장 시급한 도전을 다루는 데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같은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반영해 크리튼브링크 차관보가 취임 후 첫 아시아 지역 방문으로 한국과 일본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크리튼브링크 차관보가 한국 당국자들을 만나 철통 같은 동맹 관계를 재확인했으며 21세기 가장 시급한 국제 도전에 대응하고 협력 관계를 계속 넓히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크리튼브링크 차관보가 기후변화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미한일 세 나라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국과 한국이 공동으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에 중점을 둔 인도-태평양 영내 다자간 협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3국 간 협력을 제도화하는 틀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알렉스 웡 전 미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는 15일 한국과 미국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에 공동으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I do think a joint focus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n the ASEAN countries, not necessarily ASEAN qua ASEAN as the, you know, the multilateral grouping, but focusing on what commercial
웡 전 부대표는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인도태평양 영내 다자주의와 미한동맹을 주제로 연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반드시 쿼드와 관련된 것이 아니더라도 다자간 그룹으로서의 아시안 국가들과 상업적 역량 증대와 무역 관련 문제 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양국 모두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겁니다. 웡 전 부대표는 미국과 한국이 아세안에 공동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은 전략적으로 우리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우리는 아세안 국가들이 자유롭고 개방된 지역의 상거래망에 포함돼 강압적 조치에 대항해 균형을 유지하고 투자에 개방된 상태를 유지하며 개방된 해상 통신선을 지속하길 원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앤드루이어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도 미국은 한국과 아세안 중심의 다자주의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견해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I think for South Korea, they've always felt more comfortable with the ASEAN-driven multilateralism because it includes China and tries to enmesh.
여석자는 한국은 중국이 포함된 아세안 주도 다자주의에 대해 늘 더 편안하게 느꼈다며 미국 주도의 쿼드와 같은 연합은 한국을 영내 구조 내에서 더 어려운 위치에 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여석자는 쿼드의 중점이 국방안보에서 비전통적 안보와 백신협력, 보건안보, 사회기반시설협력과 같은 경제적 문제 등 더 광범위한 문제로 전환됐기 때문에 쿼드도 한국의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When you're discussing these economic issues, that's something that's maybe open to South Korea.
미국의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 같은 자리에서 다양한 의제를 다루는 건 한국과 같은 인도태평양 영내 파트너국들의 관여를 증진할 수 있고 한국의 경우 쿼드 플러스 등 쿼드 내 일부 구성원으로서 합류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김지영 한양대 부교수는 아세안이 핵심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며 중국의 확장에 대한 봉쇄로서 인도의 전략적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believe ASEAN is rising as a core countries, and there is a growing importance of a strategic role of India.
김부 교수는 글로벌 전략의 중심이 실제로 아시아 태평양에서 동남아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 일본, 타이완과 같은 동북아 국가들이 남방 정책을 강조하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김부 교수는 한국이 아세안 국가에 중점을 두는 건 새로운 것은 아니라면서도 장기 전략과 일관성을 갖고 아세안 국가들과의 다국적 협력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김현우 국립외교원 교수는 여러 이유로 인해 그동안 영내 그룹 형성에 대한 한국의 노력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But I think that these efforts has not been very successful because several reasons maybe because The
북한 등 한반도 문제와 영내 평화 관련 계획 간의 연계성이 그다지 크지 않았고 동북아 지역은 다자간 동맹보다 양자 동맹 체계에 더 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영내 그룹 형성에 대한 한국의 노력은 성공을 거두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은 미한일 3국 협력과 관련해 협력의 틀을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웡 전 부대표는 미한일 3자 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도화라며 미국이 정보 공유나 군사훈련, 확장 억지나 미사일 방어 등 어떤 주제에서든 한일 양국 간 촉진자 역할을 하려면 단순히 대화를 촉진하는 것만으로만 끝나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The watchword for me would be institutionalization. That if the United States is going to play a facilitator role, a go-between role on any topic, whether it's intelligence sharing,
3국 협력의 제도적 틀을 개념화하고 한일 간 역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으로부터 3국 협력을 분리하며 장기적으로는 협력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해야 정치 외교 자본의 손실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6자는 미한일 삼각관계의 제도화와 관련해 동북아와 북한 문제 외에도 타이완 해협 등 다른 사안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관한 3국 간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중국 정부가 탈북민을 난민으로 대우하지 않고 강제 북송하는 행태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국제법에 대한 도전이라고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유엔인권기구에 보낸 서한 답변에서 탈북민은 불법 이민자로 국제 강제 송환 금지 원칙 대상자가 아니라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15일 VOA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중국의 탈북민 체포와 구금, 강제북송 문제가 매우 심각하며 중국 정부가 국제법에 도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탈북민은 난민이 아닌 불법 이민자라고 거듭 주장한 중국 정부의 최근 입장 표명에 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퀸타나 보고관과 닐스 멜저 유엔 고문 문제 특별 보고관, 미리암 에스트라다 카스텔로 유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부의장은 어린이 등 북한인 1,170명이 중국에 구금돼 다수가 강제 북송 위기에 있다는 진정서를 접수한 뒤 지난 8월 23일자로 중국 정부에 공동 소환을 보내 관련 정보와 법적 근거 등을 요구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인권 최고대표사무소는 중국이 지난 9월 27일 답장을 보냈다며 최근 이 서한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중국은 제네바 주재 대표부 명의로 보낸 답변에서 질문에 있는 개개인들은 북한에서 온 사람들로 불법 경로를 이용해 경제적 이유로 중국에 입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난민이 아닌 불법 이민자들로 중국의 출입국 절차, 법과 규정을 위반했다며 중국에 불법으로 입국한 북한인들은 강제 송환 금지 원칙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퀸타나 보고관은 15일 BOE에 보낸 입장문에서 탈북민은 난민이 아니라는 중국 정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먼저 중국 정부가 답장에서 국제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인 농 루플루망 원칙은 중국에 불법 입국한 북한 사람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힌 건 국제 의무에 위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이런 입장을 취하며 모든 인간을 고문과 학대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 또 이를 중국으로의 불법 입국이나 신분과 상관없이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회피하는 데 대해 유감스럽다는 겁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그러면서 이런 원칙은 중국이 유엔 난민협약과 의정서, 고문방지협약 당사국으로서 이행해야 할 국제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중국 당국은 어느 당사국도 조약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국내법 규정을 원용해서는 안 된다는 조약법에 관한 빈 협약 27조를 상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 정부는 탈북민 처우와 관련해 국내법을 언급하고 있지만 유엔 난민협약과 더불어 고문방지협약 3조는 어떤 국가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 또는 인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런 원칙은 송환될 위험이 있는 탈북민들에게 적용해야 할 중국의 주요 법적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명백한 근거로 나는 중국 정부의 송환 시 고문이나 다른 잔인한 비인간적 대우나 굴욕적 처벌에 직면할 수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의 적용 고려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 정부가 탈북민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 난민 최고대표 사무소와 협력하고 필요할 경우 국제사법재판소에 규범 관련 자문을 요청하는 방안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중국 정부가 답변에서 북한의 여성과 미성년자 자녀,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들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최대한 보장했다고 밝힌 것을 듣게 돼 기쁘다며 중국 정부가 이 특별한 상황에 계속 관심을 가질 것을 장려한다고 말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지난달 말 워싱턴의 북한인권위원회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중국 정부가 탈북난민 문제 제기를 자제해 줄 것을 자신에게 수차례 요구하는 등 압박을 가했다고 말했었습니다.
But several times they asked me to basically, and I use their words, to reframe, to speak about the issue of escapees in China several times.
퀸타나 보고관은 그러나 이런 압박에 굴하지 않고 중국 내 탈북난민 문제를 계속 공개적으로 제기했다며 중국 내 탈북난민 문제는 자신이 다뤄야 할 임무 안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지난 7월 중국 내 소식통들이 제공한 정보를 취합한 결과 탈북민 등 북한 국적자 최소한 1,170명이 중국 내 여러 수감시설에 구금돼 있는 것으로 추산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 당국이 국경 봉쇄 후 처음으로 탈북민 50명을 강제 북송했다며 우려를 나타냈고 한국 내 북한인권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유엔 특별보고관들에게 진정서를 보내 유엔의 개입을 촉구했었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당시 중국 내 탈북 난민 상황에 관한 BOE의 논평 요청에 북한의 망명 희망자들이 겪는 공경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이 1951년 유엔 난민 협약과 1967년 난민 의정서 및 고문 방지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국제 의무를 이행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BOE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요코다 메구미의 납북 44주년을 맞아 납북 피해자 가족들이 일본 총리에게 납북 일본인 문제에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메구미 모친은 최근 취임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납북자 문제의 진전을 이룰 마지막 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납북 일본인 피해자 가족들이 14일 일본 니가타시에서 시위를 열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납북 일본인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시위는 납북 일본인의 상징인 요코타 메구미의 납북 44주년을 하루 앞두고 열렸습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메구미의 모친인 요코타 사키에 씨는 이날 시위에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 최근 취임한 기시다 총리가 납북 일본인 문제를 진전시킬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한다며 기시다 총리에게 북한과의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1970년에서 1980년대에 납북된 일본인 피해자 가족들이 고령화되면서 문제 해결이 더 시급해졌다는 겁니다. 사키에 씨는 이날 영상에서 납북 일본인 문제 해결을 위해 남은 힘을 다해 열심히 일하고 싶다며 기시다 총리가 북한과 대화를 나누고 모든 수단을 통해 북한에 남겨진 일본인들의 기환을 실현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메구미의 부친인 요코타 시게로 씨는 지난해 7월 9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메구미는 13살이었던 1977년 11월 15일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중 실종됐습니다. 메구미의 부모는 실종 20년 뒤에 딸이 북한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후 북한의 2002년 평양에서 열린 북일정상회담에서 13명의 일본인 납치 사실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납북 일본인 5명을 돌려보냈고 메구미 등 8명은 숨졌다면서 일본인 납치 문제는 모두 해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일본 정부는 북한이 주장하는 13명보다 4명이 더 많은 17명을 납북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송환된 5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북한의 해명도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입니다. 북한이 밝힌 8명의 사망 원인에는 자연사라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지극히 많은 데다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근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으로부터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증거 제시가 없는 이상 생사 여부가 불분명한 납치 피해자가 모두 생존해 있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측의 모든 피해자의 안전 확보와 즉각 송환, 진상규명과 납치범 인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 문제에서 납북 일본인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최근 중의원 선거 승리로 출범한 기시다 내각은 납북 일본인 문제 해결을 위해 북일 정상회담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납치 被害者のご家族の高齢化が進んでいます。これは一刻の猶予。
기시다 총리는 납북 피해자 가족들의 고령화로 더 지체할 수 없다며 강력한 결의로 납북자 문제 해결에 계속 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E 뉴스 이준입니다.
북한이 통상 10주년 주기로 열던 3대 혁명 선구자 대회를 6년 만에 개최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안팎의 어려움 속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공식 집권을 알렸던 군 최고 사령관 추대 10년을 기념하고 내부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5일 제5차 3대 혁명 선구자 대회가 평양에서 진행되게 된다며 참가자들이 14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확한 대회 개최일은 밝히지 않았지만 대회가 임박했음을 예고한 겁니다. 3대 혁명 선구자 대회는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선구자 대회라는 이름으로 지난 1986년 11월과 1995년 11월, 2006년 2월, 2015년 11월 등 10여 년 주기로 열렸습니다. 1970년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주도로 진행된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은 사상과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을 관철하기 위해 재창된 대중동원 운동입니다. 또 경제건설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주민들의 노력 경쟁운동이기도 합니다.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박사는 3대 혁명은 노동당 규약상 당의 총노선으로 규정돼 있다며 이번 행사는 올 초 8차 당대회 이후 이어져온 충성대회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 박사는 특히 다음 달 30일 김정은 위원장의 군 최고사령관 추대 1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체제 과시와 내부 결속을 위한 대규모 정치 행사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10년을 맞아서 체제를 과시하는 차원에서 적정한 대회가 3대혁명 선구자 대회라고 판단이 된 것 같고요. 이거는 특정 어느 당정군 분야별 대회가 아니고 당정군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회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흔히 북한에서 진행되는 충성대회에서 제일 레벨이 높은 대회 중에 하나거든요.
김 박사는 이 대회를 통해 김정은 집권 10년을 경축하면서 김정은 체제의 새로운 10년의 출발선상에서 3대 혁명을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미를 담으려고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3대 혁명의 하부조직인 3대 혁명 소조는 김일성에서 김정일로의 권력세습 과정에서 권력기반을 공고하게 만들기 위한 대중동원운동 청년조직으로 지금은 열기가 많이 식은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3대 혁명 소조 운동 자체가 지금 동력을 잃었고요. 보통 10년 만에 한 번씩 열리는 회의입니다. 또 코로나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대형 대회거든요. 올해 대형 대회의 모든 목표가 사실은 체제 결속이 목표거든요. 이번에 6년 만에 이례적으로 열리는 것은 체제 결속과 성과 동료를 위한 정치적 행사의 성격이 큽니다.
이번 대회가 새로운 경제발전 5개년 계획 첫해 결산을 앞두고 열린다는 점에서 경제적 측면에서의 성과 도출을 위한 주민 동료에도 목적을 두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지난해 연말 8차 당 대회를 앞두고 막판 성과를 끌어올리기 위해 80일 전투를 벌인 것처럼 올해도 연말 전투 분위기 조성에 나선 양상입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그러나 국제사회 대북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국경 봉쇄 속에서 소기의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대회가 주민들의 불만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활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과적으로 결속되는 부분이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왜 이게 이렇게 어려운지 라는 거에 대한 내부 설명과 그다음 북한 주민들의 기대치 그리고 불만을 낮추기 위한 하나의 이제 예방주사 효과도 있는 거죠.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이번 대회를 통해 각 분야 모범 단위에 대한 치하를 통해 주민들을 격려하고 경제와 국방 분야에서의 5개년 계획 달성을 고무하는 김 위원장의 메시지가 전달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지난달 국방발전 전람회 연설 이후 한 달여 동안 공개 행보에 나서지 않았던 김 위원장이 삼지연시 건설사업장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은 16일 김 위원장이 삼지연시 건설사업이 마무리되는 것과 관련해 3단계 공사 실태를 류회하기 위해 삼지연시를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삼지연은 김 위원장 일가의 백두 혈통을 상징하는 백두산을 행정구역으로 하는 혁명성지로 북한은 김 위원장의 지시로 2018년쯤부터 삼지연을 산간문화도시의 훌륭한 표준이자 이상적인 본보기 지방도시로 재개발해왔습니다. 북한은 당초 삼지연시 3단계 완공 시점을 당창건 75주년이었던 지난해 10월 10일로 제시했지만 수해와 신종 코로나 사태 등 악재가 겹치면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홍민 박사는 삼지연 개발은 김 위원장 통치 10년을 상징하는 치적 사업으로 이번 행보도 그런 선전활동의 하나로 풀이했습니다.
10년을 맞아서 자신이 역점을 두었던 삼지연을 방문해서 전국의 소위 가장 샘플이 될 수 있는 이 모범을 성과로 보여주는 측면도 있고 또 이것이 향후에 이제 11월, 12월에 걸쳐서 연말 결산의 상황도 있고 또 10년 결산의 상황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 서두를 여는 역할 뭐 이런 의미를 좀 갖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첫해 성과를 홍보하는 측면도 있고 김 위원장 집권 10주년을 맞아 인민생활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의 하나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인태 박사는 북한이 다음 달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10주기와 김 위원장의 군 최고사령관 추대 1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김 박사는 최근 북한 내부에서 김 위원장에 대해 수령 호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데 대해 김정은 체제 10년의 마무리와 새로운 10년의 출발은 김정은 수령주의의 완성이 핵심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00명 총무자대를 마감하라면 이게 지금 11월에 마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 이제 10년 체제를 과시하는 마지막 일정은 최고사령관 추대일에다 맞춰서 진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전에 김정일 이제 사망 10주기를 이제 탈상 개념에서 김정은 이제 체제를 과시하는 방향에 맞춰서 진행을 할 테니까요.
김 박사는 군 최고사령관 추대에 맞춰 다음 달 군부의 충성 대회 등이 열릴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에서 김 위원장 집권 10년 행사와 관련해 예고한 바는 없지만 내부 결속 그리고 5개년 계획 첫 해 성과 결산 등 여러 수요가 있다며 관련 동향을 계속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먹는 알약 형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가 잇따라 개발됐습니다. 중증으로 악화하는 것을 막아주는 이 약들은 아직 미국 정부의 사용 승인을 받지 않았지만 여러 나라는 벌써 치료제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한 유럽에서는 속속 방역 조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흡기 감염이 늘어나는 겨울철로 접어드는 가운데 먹는 알약 형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가 올 안에 출시될 전망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미국 제약사 머크가 개발한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 몰누피라비르 긴급 사용 승인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외부 자문단 회의를 오는 30일 열 예정입니다. 머크는 이 약을 증상 발현 닷새 내에 투여했을 때 입원이나 사망 확률이 약 50%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약은 지난 4일 영국 정부의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도 5일 알약 형태의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개발했다며 임상시험 결과 증상 발현 사흘 내 투여할 경우 입원과 사망 확률이 8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는 가능한 한 빨리 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머크와 화이자 치료제 모두 닷새간 투여해야 하는데 머크의 경우 닷새 치료분에 미화 $700이며 화이자도 비슷한 가격을 매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증으로 악화할 위험이 있는 코로나 확진자들은 현재 정맥주사 등으로 주입되는 항체 치료제를 처방받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집에서 간편히 먹을 수 있는 알약은 획기적인 개발이라는 평가입니다. 미 벤더빌트 대학 의료센터의 윌리엄 셰프너 박사는 VOA에 다른 약과 마찬가지로 약국에서 코로나 치료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y can go to their pharmacy and take their medication the way they do other medicines. This would allow us to treat many more people much more quickly.
셰프너 박사는 이 경우 훨씬 많은 사람들을 더 빨리 치료할 수 있으며 비용도 이번에 비해 훨씬 저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일 백악관 연설에서 화이자의 코로나 알약 치료제를 수백만 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If authorized by the FDA, we may soon have pills that may treat the virus of those who become infected.
바이든 대통령은 미 식품의약국의 승인이 나면 곧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할 알약이 확보된다며 코로나의 최악의 결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도구가 생긴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먹는 코로나 치료약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화이자의 엘버트 불라 최고 경영자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세계 90개국과 코로나 알약 공급 계약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Of course, we are in discussions with the US government. Actually, we are in discussions with 90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right now.
불라 최고 경영자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가능한 한 빨리 이 약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화이자는 올해 말까지 18만 명 복용분, 내년에는 5천만 명 분량의 치료제를 생산할 계획이며 머크는 연말까지 1천만 명분, 내년에는 2천만 명 분량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로이터통신은 10일까지 호주, 프랑스,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 한국, 태국, 영국, 미국 등이 화이자 혹은 머크의 치료제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감염 예방이 아닌 사후 치료 목적의 치료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10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Although antivirals are promising, we must be sure to get our population vaccinated. Antivirals, as good as they are not our first line of defense against COVID-19.
파우치 소장은 항바이러스제가 유망하지만 우리는 국민들에게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며 항바이러스제가 좋기는 해도 코로나에 대한 우리의 최우선 방어 기제는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치료하는 것보다 감염을 막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AFP통신은 15일 전 세계 코로나 누적 사망자가 509만 8,386명으로 500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각국 보건당국이 제공하는 자료를 AFP가 자체 집계한 것입니다. 통신은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망을 감안하면 공식 숫자보다 실제 사망자 수는 2배에서 3배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2억 5,317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가별 누적 확진자는 미국이 누적 확진자 4,707만여 명으로 가장 많고 그 뒤를 3,444만 명인 인도와 2,195만 명인 브라질이 잇고 있습니다. AFP는 14일 신규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러시아로 1,211명을 기록했고 우크라이나 442명, 루마니아 233명 순이었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유럽이 코로나 대유행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0일 WHO 주간 역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일에서 7일 전 세계 신규 확진자 310만여 명 가운데 63%가 유럽에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독일에서는 코로나가 8일째 사상 최고 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15일 로베르트 코흐 연구소 집계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 확진자 수는 303명으로 8일째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유럽은 이에 따라 코로나 봉쇄 조치를 다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15일 유럽 국가 중 처음으로 백신 미접종자의 외출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네덜란드는 13일 3주간의 봉쇄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식당, 주점, 식료품점은 오후 8시에 문을 닫아야 하고 비필수 업종은 오후 6시까지만 영업이 허용됩니다. 독일의회는 근로자들이 다시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법안 초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AFP가 보도했습니다. 한편 미국 화이자와 코로나 백신을 공동 개발한 독일 바이오엔테크의 우그루 사힌 대표는 15일 VOA 터키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정상생활로 돌아가기에는 여전히 전 세계 백신 접종률이 낮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The vaccination rate is still not high enough to come back to a normal life. We need to be careful. We need to carry masks in enclosed rooms. We have to continue.
사힌 대표는 밀폐된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조심해야 하며 코로나 검사도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까지 백신을 맞지 못한 사람들이 백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에 대비해 추가 접종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5일 아워 월드인 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48%가 아직 한 차례도 코로나 백신을 맞지 못한 상황이며 특히 저소득 국가들의 경우 인구의 4.5%만이 최소 한 차례 백신을 맞았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눔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12일 전 세계에서 북한과 아프리카의 에리트레아만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시간입니다. 이번 주도 미 서부 오레곤주에 정착한 30대 탈북 여성 이연서 씨의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이연서 씨의 네 번째 이야기 장량희 기자입니다.
퇴사하고 저는 15일 만에 미국으로 왔어요. 나 이제 간다 다 얘기하고 정말 15일 만에 한국을 떠나서 왔는데 나 남자친구가 비행기표를 일등석을 찾았어요. 정말 편하게 기분도 너무 좋았고 또 뭔가 새로운 인생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설렘 가득 안고 미국에 오게 됐어요.
탈북여성 이연서씨, 미국의 군인이었던 한인 남성과 5년 연애 끝에 100년 가약을 맺기로 하고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다른 것 다 포기하지만 오는 길만은 행복하게 와라라는 거였죠. 혼자. 그게 결국 결혼행위였는데 전통적으로는 남자가 여자 집에 와서 여자를 데려가거나 같이 가거나 이런 식이었는데 나는 내가 내 트렁크 들고 내가 비행기 타고 온 거잖아요. 미국까지. 결혼하러 가는 거야 이러면서. 네, 그 길만큼은 아마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나 봐요. 편안하게. 저희는 결혼식이라는 것도 없었고요. 뭐 상견례 이런 것도 없었고 뭐 반지를 주고받거나 뭐 결혼식 웨딩 촬영을 하거나 전혀 없었어요. 세 가지 얼굴이면서 살아가는 모든 것,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저희 두 사람이 그동안 모은 돈 가지고 시작을 해야 했기 때문에.
연서 씨는 2017년 미국에 도착한 지 하루 만에 신부가 됐습니다.
사실 미국 첫 1년이 결국은 제 허니문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시기가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시기도 아니에요. 그냥 남편이랑 오로지 같이 보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 3개월은 정말 진짜 허니문을 보냈고요. 남편도 휴가 시간을 넉넉하게 쓸 수 있어서 그때는 또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여유롭게 시간을 좀 더 쓸 수 있었거든요.
연애 기간 5년 동안 1년에 두어 번 만나 헤어질 때마다 아쉬워 손을 놓지 못했던 청춘 남녀. 한 지붕 아래서 즐거운 신혼의 단꿈을 꿨는데요.
게임도 신나게 하고 요즘 왜 그 오징어 게임 넷플릭스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정말 나오는 게임 다 했던 것 같아요. 뭐 그 외에 북한 게임도 했고요. 저희는 주구장창 게임만 했어요. 게임만. 제가 남편한테 사사기를 알려줬거든요. 그 북한 사람들은 모르면 간첩이라는 사사기 게임을 알려줘서 여기 미국 출신인 남편이 사사기를 정말 잘한답니다. 사사키 하다가 지루해지면 윷놀이 게임하고 윷놀이 하다가 좀 지루해지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도 하고 둘이서
4살 연하인 남편과 동심으로 돌아갔습니다.
털이 덜 든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놀았죠 뭐. 어렸을 때 못했던 것들 마음껏 하면서 놀았습니다. 같이 한 공간에 이렇게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았어서.
사랑이란 함께 있는 것.
왜 그렇게 남편이 좋았니? 라고 물어보면 저도 사실은 딱히 못 알아고 한마디로 그냥 처음에는 호기심이었던 것 같아요. 나랑 너무 다른 백그라운드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자랐고 완전히 전혀 다른 문화권, 그런 데서 오는 생각의 차이? 이런 게 너무 신선한 거예요. 나는 한국 사회에서 오래 살진 않았지만 살면서 이런 것들은 아닌 것 같아, 이런 건 맞지 않아, 옳지 않아 라고 생각했던 거를 사회적 관습상 제가 얘기를 못했던 거? 그런 얘기들을 다른 사람한테 하면 비난받을 얘기였는데 남편한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생각을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를 비판하지 않고 늘 공감을 해주는 그런 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다른 사람들이랑 네가 다르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틀린 게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게 저는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묘한 안도감.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구나.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 뭐 이런 안도감을 주는 사람이었죠.
사랑이란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 5년 남짓 경험했던 한국. 대학과 직장에서 마주했던 사람들이 전부였지만 인연이 될 사람이라 달라 보였던 걸까요? 북한에서 태어나 사춘기를 지나면서 중국을 거쳐 20대의 한국 사회를 경험하고 미국까지 오게 된 연서 씨. 자라온 환경과 배경이 다른 한인 2세와의 갈등은 없었는지 물었습니다.
정말 굉장히 큰 차이일 것 같잖아요. 나라 자체가 너무 다르니까, 문화권 자체가 다르니까. 굉장한 무슨 뭐 화성에서 만난 여자와 뭐 금성에서 만난 남자인가요? 완전 이렇게 다른 두 사람이 만난 것 같은데, 사실 몸 부대끼면서 살다 보면 해결 못할 문제도 없고 꼭 뭐 극복해야 할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정말 없어요. 참 신기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다행이기도 하죠. 사실은 결혼하기 전에 그런 문제가 있을까봐 굉장히 걱정을 했었는데, 저도 극복 못할 그런 간극이 생기면 어떡할까, 생각들의 차이, 그런 것들의 간극이 굉장히 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일도 없어요. 정말 그런 성격의 차이일 뿐이지. 그냥 아주 작은, 난 덤벙덤벙해, 남편은 되게 굉장히 계획적이야, 꼼꼼해. 근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살아가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남편이 채워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전혀 그걸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으니까 오히려 다행스럽죠.
아, 한 가지가 떠올랐는데요.
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랑 이제 비디오 화상톡을 할 때 누워있는 상태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안녕 하고 말한다거나, 장인장모한데 침대에 누워서 안녕이라고 하는 건 한국 문화에서는 사실 좀, 오, 이게 뭐야? 이렇게 버릇이 없어?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뭐 그 부분은 당연히 이해를 하고 결혼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전에도 이미 수없이 봐왔고 덤덤한 거죠. 당연히 그러려니.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하물며 오, 당연하지. 당연하게 하도 받아들이니까 그런 거 남들이 보면 좀 이상할 수 있는 것도 저희한테는 그냥 너무 익숙한.
그러나 탈북자인 자신과 미국 군인이었던 남편의 정치적인 생각의 차이가 차이라면 차이일까? 지금도 유니폼을 입고 공공서비스에 종사하지만 사실 미군의 아내가 된 것은 탈북민으로서 놀랄 일이기도 한데요.
제가 어렸을 때 그 북한에서 본 영화들에 보면 왜 그 미국 군인이 굉장히 무섭게 나오거든요. 양코백이라고 하는 그 코빛 쪽 머리 노란. 나는 꿈에서도 그 양코백이 미국 군인만 보면 정말 자지러지고 막 오줌 지를 것 같은 그런 이미지였어요. 그렇게 무섭게 느껴졌었거든요. 어린아이 마음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어쩌다 보니까 지금 미국 놈이랑 살고 있네? 미국. 나는 그게 가끔 섬찟섬찟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 자체가 아니라 그런 어렸을 때 그 기억 때문에. 그래서 미국 군대? 내가 어쩌다 보니 미국 놈이랑 살고 있네? 그런 데서 오는 놀람? 그런 게 좀 있었죠. 신혼 초반에는. 나 북한 잡혀가면 정말 난 죽었구나. 아이고, 한국 간 것도 모자라서 미국까지 갔고 남편이 또 미국 군인이야, 이랬으면 나는 진짜 총살감이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미군의 아내가 된 연서 씨. 건장한 군인의 아내로서 적지 않은 기대도 했었는데요.
저도 그걸 기대했죠. 저보다 어리고 어린 남편이고 그래도 뭐 군인이고 멋을 입고 막 이러니까, 아 그래 나 이제 짐 들 일은 없겠구나, 무거운 거 들 일은 없겠구나, 장바구니 다 남편이 들 거고 난 진짜 뭐 내 지갑 하나 그냥 팔에다 끼고 다니면 되겠구나 라고 나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일은. 남편이 훈련을 하다가 그 떨어진 낙하 훈련 홀하다 허리를 다쳤어요. 세상에나. 그러니 무거운 건 다 내가 들어야죠. 시장 갔다가 차에서 그 시장 바구니를 내리고 다 제가 합니다. 제가 낑낑 다 들고 다니고요.
부상 후유증으로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는 남편이 안쓰럽고 고마운 연서 씨. 신혼의 재미에 젖어 있었던 연서 씨는 미국 정착 10개월 만에 미국 사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되는데요.
처음에 미국 왔을 때도 뭐든 하고 싶었는데 워킹 퍼밋이 안 나와서 일을 못하다가, 그게 나와서 뭐든 해야겠다 싶었는데 영어가 걸리지 아무래도.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생각을 해보다가 아울렛에 갔어요. 아울렛에 가서 그 코치 매장에 가서, 코치라고 여자 가방 파는 브랜드 아시죠? 거기 가서 보니까 중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 거예요, 손님들 중에. 그래서 아, 이건 내가 할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자신감이 오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매니저한테 찾아가서 이력서를 제출을 했죠. 그 자리에서 썼어요. 그 카운터 앞에서 써가지고 제출을 해갖고.
이것이 연서 씨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거주하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오레곤주에 정착한 이연서 씨의 사연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칸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2000년 11월 16일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합니다. 베트남 전쟁 이후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장관들과 미국 경제계 대표들을 이끌고 베트남을 방문한 것입니다.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1969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사이공을 방문한 바 있지만 베트남 전쟁 이후 통일된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를 방문한 것은 클린턴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클린턴 대통령의 2000년 11월 16일 베트남 국빈 방문은 베트남 전쟁으로 얼룩진 양국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은 1994년 2월 베트남에 대한 경제 제재를 전면 해제했고 1995년 1월 각각 상대국의 수도에 연락 사무소를 개설한 데 이어 1995년 7월 베트남 전쟁 종전 20주년을 맞아 국교를 정상화했습니다. 1907년 11월 16일 오클라호마 준주와 인디언 준주가 오클라호마 주라는 하나의 주로 합쳐져 미국의 46번째 주가 됩니다. 최후의 빙하기가 끝난 직후 원시인들이 오클라호마 주를 통과했다는 증거가 존재하나 최초의 영구적 거주자들은 850년부터 1450년경 사이에 아칸소주 접경 지역에서 건너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1541년 스페인 사람인 프란시스코 데 코로나도가 오클라호마 지역을 여행했으나 18세기에 프랑스 탐험가들이 이곳을 획득했습니다. 오클라호마 지역은 1803년 미국의 루이지애나 매입을 통해 미국의 영토로 넘겨지기까지 프랑스 영토로 간주됐습니다. 그리고 19세기에는 수많은 인디언들이 자신들이 살던 고향을 떠나 현재 오클라호마주와 그 주위 지역에 강제 이주를 당했습니다. 1890년까지 수많은 인디언들이 인디언 준주로 이주했습니다. 그러다 인디언 준주에 정착하는 백인들의 수가 많아지자 미국 정부는 1887년 도스법을 통과시켜 각 인디언 부족이 소유한 토지를 한 가족분으로 분할해 농사를 장려했고 토지 소유권을 부여했으나 남는 토지는 미국 정부가 강제적으로 사들였습니다. 도스법의 통과로 인해 더 많은 백인들이 1889년 인디언 준주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땅들은 먼저 오는 사람에게 남은 땅을 주는 이른바 선착순 제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졌습니다. 인디언 준주와 오클라호마 준주 지역에서는 19세기 말 주로 승격시키자는 물결이 일었고 오클라호마주는 1907년 11월 16일 연방에 가입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